제가 예전에 섬겼던 뉴저지에 있는 교회는 굉장히 규모가 큰 교회였어요. 한 1,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그래서 풀타임 목사님들이 4명이나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1.5세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어권을 담당하셨고 교육부 전체를 총괄하셨습니다. 1.5세인지라 제가 보기에는 영어도 너무 잘하고 한국말도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렇게 영어 설교도 잘하시고 한국어 설교도 너무 잘하셔서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해보면 자기는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말도 잘 못한다라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인에 비해서는 영어를 잘 못하는 편이고 한국인 1세에 비해서는 한국말이 딸린다라고 그렇게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한자나 한자 성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새벽 설교를 하는데요, 한자 성어를 사용했어요. 그 한자 성어가 뭐냐면 생로병사라는 한자 성어를 제가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한 단어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요약적으로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자 성어를 사용해서 새벽 설교했어요. 그런데 그 1.5세 목사님이 그 뜻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생로병사의 뜻을 아시나요? 미국에 일찍 오셨거나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은 대부분 모를 겁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생, 그러니까 태어나서 노, 늙고 병, 병들어서 사,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하는 것보다 간단 명료하게 한 단어만 말하면 되니까 제가 그렇게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해를 했지만 그 1.5세 목사님은 그 뜻을 몰랐습니다. 며칠 뒤에 이제 커피 타임을 하는 중에 그분이 저에게 묻는 겁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이 새벽 설교를 했는데 그 생로병사라는 말을 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목사님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뜻 같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추측은 이랬습니다. 일본 군인이 아니냐라고 저에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일본 군인이 나왔냐 그러니까 앞에 생로는 잘은 모르겠지만 발음이 약간 일본식 발음 같다는 거예요. 생로, 생로 약간 그렇고 병사는 솔저니까 일본 군인 그렇게 제페니스 솔저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한바탕 크게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갑자기 그때 1.5세 목사님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들어가 있는 한자 성어인 생사화복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생사화복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생, 그러니까 살고, 사, 죽고, 화, 재난을 당하고, 복, 복을 받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생사화복이란 뜻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고, 재난을 당하고, 복을 받는 그 모든 인생 전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생사화복을 누가 주장하신다고요? 인생의 모든 일을 누가 컨트롤 하신다고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 크리스천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으로 제가 설교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장로님들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면 한자 성어를 참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모습이 저는 기억에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이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정말로 이 고백에 동의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180도 달라집니다. 정말로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나의 삶의 전반적인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될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의할 것은 오늘 본문의 주어인데요, 오늘 본문 전체에 주어가 있습니다. 그 주어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생사 화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는데요, 먼저 33절 보겠습니다. 이 33절은 생사 화복 중에서 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 경험했죠? 봄 날씨에 갑자기 겨울을 경험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대부분 사막입을 염두에 둔다면 33절 말씀은 분명합니다. 강이나 샘이 변해서 마른 땅 광야가 되는 것은 분명 재앙입니다. 있던 강과 샘이 광야 새망이 된다면 그만큼 큰 재앙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34절이죠.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해서, 좋은 땅이 변해서 소금 땅, 못 쓰는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해가 되게 하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에 한국에서 마약 사건 때문에 한방에 돈과 인기를 잃은 사람들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죄악 때문에 결국 망했던 거예요. 못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몹쓸 사람이 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35절 이하는 생사화복 중에서 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35절입니다. 광야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되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셨죠. 또 하나님께서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막과 같은 지역을 오아시스가 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36절입니다. 주린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사막이 변해서 오아시스가 되게 하고 그 오아시스의 사람들이 살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초반부는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복이 화가 되기도 합니다. 오아시스가 사막이 되기도 하고 사막이 오아시스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몇 주 전에 일어난 교통사고가 제가 떠올랐어요. 우리 교회 한 교우가 새벽 기도를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이 메디슨은 오전 7시 이전에는 대부분의 시그널이 빨간불, 파란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7시 이전에는 그냥 노란불이 깜빡거려서 비보호 상태. 그런데 한 교우가 사거리를 지나서 오다가 비보호 상태를 무시하고 달려드는 차에 에어백이 터질 만큼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것도 바로 드라이브 쪽으로 이렇게 박았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무런 외상이 없었습니다. 차는 많이 부서졌지만 다행히 몸은 멀쩡했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가령 그 교회 사고를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들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것도 드라이브 쪽으로 바로 박은 거예요. 크게 결론은 세 가지죠. 첫 번째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소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큰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 소식을 들을 수도 있어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외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니까 모두가 다 가능한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가 났든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드라이브 쪽으로 박았고 에어백이 터질 정도니까 세 가지 가능성이 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나요? 살든지 죽든지 큰 부상을 당하든지 누구의 손에 달려있나요? 그냥 운인가요? 그냥 재수인가요?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차가 좋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고가 났지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를 낸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는데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이제 두 주 뒤에 많은 청년들이 이제 UW 메디슨을 졸업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공부를 잘하니까 아마 대부분의 청년들이 3.0 이상으로 졸업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취직이 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취직이 되지 않아요. 모두 다 정상적인 결론입니다. 다 취직이 되는 게 아니죠. 취직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물론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 변수와 상황이 있죠. 뭐 신분 문제일 수도 있고 회사가 지금 당장 요구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경기 침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칠게 요약하자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어떤 이유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죽음도 그렇고 우리의 재난도 그렇고 우리의 복도 그렇다는 것,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단락인 39절 이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것은 조금 더 디테일한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39절입니다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셨어요. 누가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40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고관들에게는, 높은 자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러니까 낮은 자, 어려운 자에게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에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중에도 화가 임하기도 하고 어려운 중에도 복을 주기도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42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와 같은 복과 화가 있는지를 설명해요. 42절입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에게는 복된 모습으로 높여주시고 그래서 기뻐하고, 그렇지 아니한 자에게는 입을 봉하는, 말문이 막히는 상황을 맞이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화와 복을 주실 때 기준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복은 정직한 자에게 임한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최종 결론이 4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로 지혜가 있다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일을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것들을 보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최종 결제자세요. 하나님이 사인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인하셔야지만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그 기준은 결국에는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시편 107편의 앞부분은, 우리가 오늘 읽은 것 앞부분은 우리의 인생을 네 가지로 비유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지난주에 묵상했으니까 다 아실 텐데요, 간략하게 복습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인생을 광야에 비유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죠. 두 번째는 인생을 흑암과 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시편 기자는 고백을 했어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세 번째는 질병으로 고생해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생로병사죠. 마지막 네 번째는 폭풍 전야와 같은 바다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헤쳐나가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묵상했는데요, 어떻게 이 인생길에서 시편 기자가 헤쳐나갔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후렴구처럼 나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먼저 107편 6절에 나오죠. 이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광야에서 부르짖었습니다. 13절이죠.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흑암 중에 부르짖었죠. 19절입니다.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질병 중에 부르짖었던 것이죠. 28절입니다. 그 고통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바다 광풍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후렴구처럼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성도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 가운데 응답하셨다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했던 것이 바로 시편 107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맥락 가운데 나온 말씀이에요. 인생이 광야와 같고, 인생이 허감과 같고, 인생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인생이 폭풍 전야와 같은데 이 인생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시편 기자처럼 부르짖어야 됩니다. 단순히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시편 기자는 경험했고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직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의 정직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답게 앞선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라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구나,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구나,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내 삶 가운데 실천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적용이 들었어요. 이건 저에 대한 적용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이번 주에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겠다, 하나님께 예쁨 받는 모습을 내가 보여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면 내가 잘 보일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지도 교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적이나 논문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뭐냐?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최대한 잘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7편 30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폭풍 가운데 했던 고백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7편 30절입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어요. 폭풍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시편 107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험한 인생길 가운데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